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옥토로 바꿔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온전히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뺏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천군 천사로 이 자리 옹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 의자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이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말씀으로 제일 첫 번날 우리가 사용했던 그 부분에 요한복음 15장에 그 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체로 텍스트를 삼았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깨달으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쭉 계속되는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이제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한 대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그 식사를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잡수시고 난 다음에 유대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거기서 떠나죠. 예수님 제자를 팔라고. 떠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머지 열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참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랍비의 또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탈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제자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그 랍비의 제자하고 특별히 다릅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11명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어렸을 적에 머리가 나빠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일을 이제 20, 30대까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한 그런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즉 그리스도의 제자, 메시아의 제자다 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가는데 그 대신 성령님을 보내시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사랑을 또 이제 불러오셔서,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이고 내 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My Commandment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7장에서 16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17장에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18장에 이제 그 반대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이게 지금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주위에 무리라고, 예수님의 가문은 항상 무리들이 같이 따라다녔는데 무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11명에게 되고 이제 13장 34절 35절서부터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11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에 와서 느닷없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굉장히 우리는 그냥 아 그거 많이 들은 얘기야 하고 이렇게 지날지 모르지만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물론 이스라엘을 뜻하지요. 이스라엘은 그 구약에서 쭉 보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올리브 트리가 또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fig, 무화과가 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과실을 많이 맺으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또 과실을 맺는 가지, 또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과실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쭉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또 다른 이제 그 주님께서 그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은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도나무인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True vine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다 똑같은데 무슨 또 참 포도나무가 있나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는 진실된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에서 오직 나오는 것은 포도예요. 그렇죠? 다른 그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 몸에서 나에게 붙어서 있는 것은 포도만 나오길 원한다 하는 그 참 포도나무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나무에 나의 몸에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이 바로 너희들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다시 그 가지 그 브랜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그다음에 과실을 맺는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거를 더 많이 맺게 하는 그러한 가지로 또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다음에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깨끗한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프루닝 한다는 게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를 쳐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하죠. 집에서 과실나무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과실나무들이 이제 봄이 되면은 많이 이제 새싹들이 나고 새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 영양분이 다 퍼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잔가지들 많이 쳐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지들 중에서 열매가 더 풍성하게 실하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이 한다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더 과실을 많이 맺기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자른다 한다는 얘기는 아픈 겁니다. 자르는 건 아파요. 제가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힘들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르게 됐냐면 어떻게 깨끗하게 됐냐면은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서 항상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끔 되죠. 근데 이게 내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내가 항상 내 육신대로 내가 가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바탕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즉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런 정말 내가 뉘우침과 그 다음에 회개와 잘못한 것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죠. 가지침이 잘라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참 포도나무를 떠나서 그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나 그 진리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 그 넝쿨이 있죠. 여러분들 다 포도 그 나무 포도 넝쿨들 아주 잘 뻗어 나가는데 포도가 아주 싱싱하게 잘 뻗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그 조그만 꽃들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이 참 보기가 아주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가지를 이제 가위로다가 싹둑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서 집에다가 병에다가 이렇게 해서 쫙 꽂은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열매 맺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본 그 둥지에서 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식물 중에서 그걸 잘라서 땅에다 심으면 뿌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열매가 맺는 거는 이걸 잘라가지고 갖다 따로다 심어놓으면은 이 물병에 꽂아놓거나 땅에 심으면 열매가 안 생겨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런 그 영적인 원리를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밑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즉 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이제 사탄에게 꿰매 넘어가서 지옥으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은 즉 내 말씀 안에 거하면은 구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 과실을 맺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제자가 된다. 탈미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8절에는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 그 다음에 그 사이가 전부 다 과실을 많이 맺고 많이 맺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과실로 더 풍성하게 맺는 것으로 주님께서 초점을 이렇게 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은 가장 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계명을 다 지키면은 그 다음에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굉장한 아주 엄청난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17절에 너희들이 서로 명령을 하시기를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그 죽음을 여기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열매라고 하는 것 그 과실이라고 하는 것. 즉 여기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지요. 포도알, 포도송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쉽게 여기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아가파오라고 하죠.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그 열매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랑과 계명과 그 다음에 정말 친구까지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다 한 대 합쳐서 거기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고 하는데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에 따라서 나무가 평가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나무에 좋고 나쁜 것은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에 따라서 나무가 평가된다 하는 얘기예요. 흔히들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탐스럽게 아주 잘 열렸으면은 사람들이 아, 그 포도나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포도나무,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농부의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지 못하고 배실배실하게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가 왜 이래 그러죠. 이 포도 알맹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포도나무가 왜 이래? 이 포도나무 좋지 않은 모양이야 하고서 포도나무를 이제 나무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에 아주 열매가, 포도가 하나도 안 열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먹고 잎사귀가 파랗지 않고 노래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열매가 전혀 없어요. 아니면 꽃이 났다가 그대로 다 실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서 겁니까? 잘라버리죠. 잘라버려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도나무 포도를 만들게 하는 그 제일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의 그 위치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 트렁크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 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을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의 그 열매, 포도나무의 과실, 이것을 목적은 그 과실나무의 목적은 오직 그 열매입니다. 과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맺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 나무가 평가를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바로 포도 가지예요. 그 브랜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가지를 친다고 그랬어요. 가지를 쳐요. 그래서 자릅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그 훈련과 고통과 고난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더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제자를 키우신 보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농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오래된 그 옛날 그 히랍이 아니라 그 히브리 사회에서의 그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전통이에요. 누구를 부를 적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죠. 시몬 베드로.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에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꼭 불러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그 가문을 내세웁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 아들이 잘 되면은 저 아이는 아무개 집에 그 가문의 그 자손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아들이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욕이 나오죠. 어느 집에 아무개 그다음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예, 이 다 그 자손은 예, 그 집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예, 우리가 쭉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하도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래서 이제는 나만 잘하면은 뭐 부모에게 아무 상관이 별로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가 얼마나 참 잘 내가 그 가문을 잘 되게 하고 아버지를 높이게 하느냐 이것이 그 고대 사람들들의 그 큰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 둔다 하는 얘기는 정말 그 자손이 부모를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것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자랑으로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은 지금 뭐 과학적인 그런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에다 대고서 어렸을 적에 거기다가 말을 한다고 그러죠. 말을 해서 그래서 이 나무가 참 이쁘다. 뭐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나무가 듣고 그다음에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그 가지에 대해서 온갖 정열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 나의 그 가지의 모습이 가지가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고 못 맺느냐 아니면 많이 맺고 적게 맺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기뻐함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좋은 열매와 이 과실은 반드시 인내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농부들은 다 알지요. 이것을 씨를 갖다 심어놓고 나서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이것이 인스턴트로 그게 자라질 않습니다. 인내는 그 농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우리의 인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인스턴트로 우리에게 와서 조급하게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long suffering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재와 그 다음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참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좀 일찌감치 티네이저 때 미니스트로 시작을 안 하셨을까? 더 젊은 그 활달한 그 티네이저들,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더 일찍 시키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다 그걸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것도 다 아시지만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30세 정도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그 주님의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금식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역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2000년이 지나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데이비드 차 형제 왔을 때 내가 장가간다라고 춤을 추시더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 그 신부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져요. 못 참아요. 못 참. 당장 우리는 해야만 우리가 속이 시원합니다. 인간들이 참 그게 그 약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저도 그거를 벗어나질 못하는데 제가 이 그 참는다 하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학예회라는 거죠. 하죠. 학예회.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 학예 회의를 합니다. 제가 이걸 잘 외우니까 내가 토끼를 해라. 그러고서 이제 토끼가 하는 걸 다 외우고 그다음에 4학년 아이를 불러다가 여자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거북이를 하라. 그래서 토끼 이거를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4학년 여자 아이는 거북이 이걸 쓰고서 이제 강당에 모여서 전 학생들과 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걸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토끼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다리를 베베 꼬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뭐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얼굴만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무대에서 후다닥 뛰어내려가가지고서 그냥 바깥에 변소로 뛰어내려간 겁니다. 그러고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오니까 온통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서부터 제 별명이 오줌 마려운 토끼가 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전교에서 유명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을성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도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이제 그 장교들 훈련을 받는데 제일 처음에 첫 점호를 받는데 저하고 같이 서 있는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밤중에 이제 그 저 첫 점호라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이제 막 그냥 몽둥이를 들고 막 그냥 위협을 놓고 그러고 오지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제 건너편에 있는 한 친구가 갑자기 가면서 용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장실을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경례를 하는 거였더니 어쩌니 안 돼 이놈아. 내 자리가 서 있으니까는 다시 또 올라가서 서 있다가 그냥 힘을 꼭 주고서 있는데 또 후다닥들이 또 내려와서 꼭 변소를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못 참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뛰어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사는데 그 친구를 보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어른이 돼도 그 참을성이 없는 거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참을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참을성을 우리가 오래오래 참고 가면서 그 고통을 지나는 그 인내, 고난, 그 광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그것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깊은 그 보물이 나올 수가 있고 많은 열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큰 열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여기서 혈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 감정이 복받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다음에 자살하죠. 자살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귀에게 밥이 돼가지고 나중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은 꼭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꼭 인내가 들어갑니다. 그 구원에도 그 인내가 꼭 필요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고난을 우리가 참고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어그 바뀌어지는 더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열매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포도나무 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부 다 합니다. 포도,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그 알이 크고 싱싱하고 송이가 커져 있는. 그래서 참 이 포도나무 참 맛있겠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열매는 그 포도나무 중에도 때로는 그 이렇게 색깔이 저 노르스름하고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런 그 포도인데 그런데 그것을 따서 맛을 보면은 아주 맛있고 달고 씨드 없고 하는 그런 포도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따서 맛을 본 사람들만 압니다. 이 겉에서 보는 눈에 보이는 그 열매와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고 깊이 이것을 체험해 보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히려 더 맛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요 다음에 가서 살 때는 이러한 포도를 사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아홉 가지의 이것들이 거의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끊고 담배를 피지 않고 그 다음에 마약을 끊고 그 다음에 죄악을 버리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확 나타나는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 영적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서 참 제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딴 사람들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참 놀랍게 변화됐다라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러면은 저 사람이 믿는 것을 내가 믿고 싶다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 전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능력 보이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로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천국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우리가 더 큰 열매의 비중을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베니 목사한테 한 오랫동안 제가 그 같이 성경 공부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나가지 않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었느냐 하면은 베니 목사 그 가정 사정 때문에 이거 자기 와이프하고 세퍼레이트 된 다음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계속 메시지가 자꾸 돈 얘기만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내가 빨리 여기서 결단을 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우리의 그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정 사랑교회 거기 그 지옥 간증 얘기들 듣죠? 거기 보면은 사탄이 그 귀신들이 너희 그 교회들 교인들 하나라도 지옥 오면 내가 아주 완전히 갈아먹겠다라고 아주 무시무지하게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진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지옥의 이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까지 우리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다시 고쳐 나가고 그다음에 더 그 성숙된 그러한 믿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면서 천국과 그다음에 우리가 곧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저녁의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탄이 아주 싫어해요. 여기 왔던 사람들은 사탄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오시는 여기 온 건 언제인지 환영을 하지만은 항상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을 시험을 세 번이나 주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시험했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다음에 십자가까지 간 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키에다가 키 까부는 듯이 우리를 마음대로 놀리고 그리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절히 알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뭐 전파하고 그다음에 그 천국 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을 사탄은 얼마나 싫어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이 굉장히 싫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알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작은 아미성교에 나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만사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뒤에서 끌어잡아내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거길 가야 되느냐? 쉽게 적당히 편하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뜻을 따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가려야 돼요. 좁은 길을 가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자기 형제들과 자기 그 누이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리고 바깥에서 제자들이 와서 당신 어머니 혹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예수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마지막 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똑바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술술술술 그냥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그 선택을 내가 여러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인비지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이것을 간절히 또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 또 눈에 안 보이는 열매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우리가 가지고 필요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 열매 이것을 다 같이 풍성하게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론 그 대상은 11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물론 그 조건이 없는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그 차별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기적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받아먹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따로 같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만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그때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높은 그 좁은 길을 더 요구하셨어요. 제가 더 다음 주에 더 여기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참 내 메시아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은 사랑커녕은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욕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랑인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요, 그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정말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그 포커스가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와서, 회당장이면 그 시나거그의 거기 그 총 책임자입니다. 회당에. 그 대단한 그 종교적인 명망과 그 다음에 그 위치와 포지션을 그 높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종교의 영에 잡힌 자라 하더라도 그가 겸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그들 하나도 건지고 싶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여서 종교 영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하고 대적할 때는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을 관용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를 화 있을 진저 지옥갈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중엔 우셨어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너희들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지금 잘못 알고 이 호모섹스, 게이 이들들이 와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떨죠. 또 이 사랑을 잘못 알고 크리스찬들이 이걸 악용을 합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이걸 악용을 합니다. 이걸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어떡하냐. 얼마나 사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혼돈케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사랑은 제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제자들의 사랑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아주 높은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지요. 물론 그 중에 그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사랑이 식어서 주님 앞에 꾸중을 받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랑의 깊은 뜻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륜이 깊어지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열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깊은 것을 깨닫고 사도 요한이나 또 그 이 사도 베드로 그다음에 사도 바울 똑같이 그들의 쓴 편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시고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시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 때문에 가서 다 순교를 당하고 다 죽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잘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는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래서 그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걸고 그 다음에 갖다 바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리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은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주실 때 그때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사랑 못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정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이것을 저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제가 그 훈련을 받았던 그 만나 선교교회 거기에 그 유행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사랑이 많았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데에선 조금 더 타협함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참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끌고 나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그러면은 너무 자기 자손들에게나 또 남편에게나 참 많이 더 사랑을 받았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다 뒤로 하고 버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그 자손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겠죠. 왜 여기서 살기 힘든데 와서 좀 도와줬으면은 우리도 쉽게 빨리 고생 안 하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네들의 힘을 기울여서 그래서 자기 앞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따라간 그것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또 때로는 저도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융통성이 없다. 또 뭐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분을 10년 동안 모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세요. 결국 궁극적으로 열매가 뭐냐? 열매는 그 하나님이 기뻐 봐주시는 겁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 교회 자체는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서 그 같이 모이는 그 자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열매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는 지금 전 세계를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가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따라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가 내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라 하는 그 범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주세요. 나를 움직여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그 결단을 주시고 그러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중에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한번 그냥 내 육신만 가지면 내 감정만 가지면 누가 한번 쿡 찌르면은 얼른 되돌아서서 같이 싸우고 같이 이제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말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해요. 사랑은 고귀한 것이고 사랑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이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입으로만 사랑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 소리 한마디 안 해도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 더 큰 그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주문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가장 힘든 주문,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주문을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고 그리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좁은 길, 광야의 길, 고난의 길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님 앞에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만 할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힘주심과 또 함께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끝까지 이것을 지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